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56대가 4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제16전투기 34대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H6 전략폭격기 12개를 포함해 중국 군용기 52대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데 이어 제26전투기 4대가 추가로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방공무기체계를 통해 중국 군용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날 중국 군용기의 침범 규모는 지난 2일 39대 비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올 들어서만 800차례 이상 자국 군용기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군이 최근 타이완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도발적 군사적 움직임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고 우렸다며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협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고 타이완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는 행위가 미국과 중국 관계를 훼손하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충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국무부 성명 발표 직후 중국은 타이완의 어떤 독립 음모도 단호하게 진압하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의회가 외국의 내정 간섭 차단을 이유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 간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0시간 넘는 토론 끝에 4일 통과된 이 법은 외국에 있는 존재를 대리해 적대적 정보 우전을 수행하는 싱가포르인에 대한 정부의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적 요조의 인물로 자칭 지정해 재원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K. 샨무감 내무겸 법무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국가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 특히 체제 전복의 강력한 수단으로 떠오르는 인터넷을 다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인의 표현의 자유나 외국인이나 해외단체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보도와 정보 제공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싱가포르 정부가 야당 정치인, 시민활동가, 독립언론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도 싱가포르 정부와 집권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국내 단체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전체주의 씨앗을 뿜는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경 재개방을 결정한 호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당장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입국 허용 우선순위는 호주 국적자, 다음으로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유학생들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호주 입국 허용은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지난 1일 호주 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국경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은 호주 국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 뒤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330억 달러를 관광으로 벌어들였습니다. 호주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호주 관광수출협의회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돌아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이 지난 70년간 20만여 명의 아동을 성학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천주교 교회 성학대 독립조사위원회는 5일 보고서에서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1만 6천 명의 아동이 성직자들로부터 직접 성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범위를 교회 사무처 직원과 가톨릭 계열 학교 관계자 등으로 확대할 경우 아동 피해자 수는 3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혹시 미국의 텔레비전 만화 시리즈 딱따구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30년간 이어졌던 장수 프로그램이고요. 한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 방송돼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는데 그 특이한 웃음에 딱따구리, 장난과 익살, 재치를 기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억의 명물 상아부리 딱따구리가 미국 연방정부가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빠진다는 소식이 최근 나왔습니다. 멸종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멸종됐다는 공식 확인입니다. 또 과일박쥐와 11종의 새, 8종의 민물 홍합류, 2종의 물고기와 꽃식물 등 모두 23종이 멸종 선언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자연개발 활동과 관련한 환경변화 때문입니다. 미국 내무부 당국자는 1970년대 이후 북미 지역에서 1년에 1억 마리 정도, 지금까지 약 30억 마리의 조류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식지가 사라져서 바다에서의 기름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폐사 때문에 또 유리로 된 도심 건물과의 충돌, 고압 전선으로 인한 사고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1973년 이 관련 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11종이 멸종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23종의 멸종을 선언하게 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없다면 더 많은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생 조류 생태에 영향을 주는 이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대규모 조류 폐사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하는 정책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송골매와 대머리 독수리를 포함해서 54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노력으로 멸종위기 단계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56종은 그 위기 단계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지적한 보호 목록에는 가축과 식물 등 총 1,600종이 올라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양강도, 김영권 지역은 비와 함께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삼지연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하는 비의 양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지역이 30에서 80mm, 함경북도, 황해도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수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 2도, 해산이 5도, 김영권 6도, 장진 7도고요. 청진이 9도, 선봉 6도, 자강도 중강 5도, 강계 9도 등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함흥이 12도, 원산 14도, 평양 15도, 신의주 12도, 개성 17도, 아침 가장 높은 기온이 해주 18도입니다. 낮에도 비와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평양이 19도, 신의주 15도, 해주 개성 21도고요. 수요일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용현 23도입니다. 함흥이 14도, 청진 17도, 원산도 17도, 눈예보가 있는 김영권의 낮 기온은 최고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리고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2미터로 오전에 먼바다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무역 대표부 수장이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중국과 대화에 나설 거라고 말하면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를 통해서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된 세계 지도부 인사들이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이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에 관련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4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 기조를 설명했는데요.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1단계 무역 합의라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 이 양국이 체결한 협정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하고 중국이 지난해 1월에 체결한 무역 합의입니다. 중국은 2020년과 2021년에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기준으로 2천억 달러치 더 구매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8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고율의 관세를 축소하거나 철회하기로 한 게 골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 1월에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죠. 하지만 출범 후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이 대중국 통상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통상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으로서 캐서린 타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네. 자, 타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타이 대표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중국 무역에 대해서 포괄적인 검토가 있었다면서 중국이 여전히 1단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특정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가 중심적으로 경제를 운영해서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특정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게 양국의 핵심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철강, 태양광, 반도체 등의 특수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예. 자, 그럼 그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켜졌습니까?
역시 지켜지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요. 지난해 중국의 합의 이행 비율은 약 60%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뭐 개선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점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해 왔는데요. 하지만 타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로운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모든 수단이라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의 국내법인 무역법 301조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상대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관세 등의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도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자 중국에 초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정부도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날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거라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타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상황에 달려있다면서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301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나는 우리의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살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하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타이 대표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대국으로서 이 양국 관계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중국과 솔직하게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캐서린 타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재계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대중국 무역 정책을 내놓지 않아서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바이든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를 사장하지 않고 이를 토대로 무역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했던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일 저녁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문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취임 후에 그 양국 간 정상 간의 첫 전화 통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는 4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서는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도쿄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 8시부터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일 정상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양국의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문에서 미일 동맹은 특히 인도태평양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사자안보체 포드 등을 통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양국의 정상통화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해서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함께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센카쿠 열도라면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이죠?
네, 중국에서는 야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이 동중국 해상의 섬들인데요. 양국은 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 조약인데요. 양국의 합의에 따라서 일정 영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두 나라가 함께 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시다 총리가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 취임 최우선 과제 하나로 이 피납 일본이 문제 해결을 꼽은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신종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기시다 총리가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건에서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제기된 세계 지도급 인사들의 이름이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를 부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판도라 페이퍼스의 이름이 나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세계 지도급 인사들이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서 이 재산 은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 판도라 페이퍼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판도라 페이퍼스는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ICIG가 최근에 발표한 문건인데요. 이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이 해외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해외 저택, 요트, 또 자산 등을 몰래 사들였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이런 자산들을 몰래 사들였다는 게 이게 불법 행위인가요?
불법이거나 이 잘못된 행위의 증거는 아닌데요. 하지만 많은 언론은 세무서나 여타 당국으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네요. ICIJ. 이곳에서 어떻게 해당 문건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까?
네, ICIJ는 자료 입수 경로라든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ICIJ가 입수한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문건 약 1200만 건을 검토했는데 이게 저장 용량으로 거의 3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ICIJ는 이 판도라 페이퍼스 작성에 117개국 이상에서 언론인 600명 이상과 협력했습니다.
예. 자, 이 문건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했듯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있고요. 이 밖에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우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등이 눈에 띕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련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푸틴 대통령과 내연 관계인 걸로 추정되는 여성이 해외에 있는 자금을 써서 모나코의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측은 이런 내용을 부인했다는 거죠?
네,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이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실은 모나코에서 집을 샀다는 여성과 푸틴 대통령 관계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나오는 그 압둘라 2세 국왕 관련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외국에 있는 자금 1억 달러 이상을 써서 영국과 미국의 고급 주택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르단 왕실 측은 압둘라 국왕이 나라 돈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면서 재산 은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한 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이곳에서 과거에도 이 비슷한 문건을 발표한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는 지난 2016년 조세 회피처 실태를 담은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를 공개했었는데요. 당시에 아이슬란드 총리 등이 탈세 의혹으로 살만한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부채 한도 상한 논의의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비판하며 채무 불이행 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연방보건후생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낙태병원 소개 금지 조처를 해제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의회가 이 정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를 말하는 거죠. 일명 셧다운 사태는 막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예,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라고 하는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선 국가 부채 한도 설정이 시급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국가 부채 한도 논의의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2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부채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돕고 싶지 않다면 망치지 말고 그냥 비켜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일을 하기 거부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일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이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는 걸 방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보장할 수 없다라고 답하면서 그건 미치 맥코넬에게 달려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부채 한도 연장을 거부하는 핵심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건 공화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 한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이 왜 공화당 때문이라는 건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합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에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요. 이게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방 정부는 그간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이 정부의 현금과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재원을 조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재원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오는 18일까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현실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민주당 주도로 오는 12월 16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반대로 표결이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
네, 하원은 통과했는데 왜 상원의 문턱은 넘지 못한 겁니까?
현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공화당은 선언 부채 한도 유예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예수표가 필요한데요. 공화당이 전원 반대를 하니까 통과를 할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은 입법 절차의 하나인데요. 상원에서는 대부분의 법안이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조정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고요. 단순 과반만 넘겨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상원에서는 이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예상 조정 절차를 쓰면은 국가 부채 한도 법안도 통과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4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이 공화당은 민주당의 부채 한도 상향 시도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공화당은 지난 7월 중순부터 민주당 본인들 스스로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 당신의 정당이 단독으로 통치하기 원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도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예산 조정을 생각하는 건가요?
예산 조정 절차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러시안 룰렛을 중단하고 투표를 해서 이 혼란을 끝내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민주당의 협조로 세 차례나 부채 한도를 상향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또 현재 미국 부채 가운데 약 8조 달러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발생했다며 공화당은 부채 한도 연장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예산 조정 절차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중도파 의원들은 조정 절차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척시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4일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이 책상 위에 오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슈머 대표는 이번 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휴회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낙태와 관련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내려졌던 규제가 사라진다고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낙태병원 소개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보건위생부는 4일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연방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방식으로 복원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병원들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시술이 가능한 곳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의료기관 추천을 통해서 낙태 시술이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다음 달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하베르 베세라 미 보건후생부 장관은 4일 성명에서 미국에서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복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예, 이 타이틀 10으로 알려진 이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연 예산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주로 저소득층 여성의 피임과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병원들이 낙태 실수를 추천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이 가족계획협회와 제휴했던 병원들이 대거 탈퇴했고요. 그외 주와 다른 독립기관들도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낙태 시술소 소개를 금지한 거겠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낙태는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극명히 갈리는 사안인데요. 공화당이 주로 이루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란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 관련 정책에 관해 여성 단체들은 개구를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막는 암구령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의료 단체들은 클리닉과 환자 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반면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겠죠.
예, 이 종교단체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낙태를 엄격히 분리했다며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했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낙태 병원 소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실제로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18년 가족계획병원들은 약 390만 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낙태병원 소개 금지로 그 수가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건후생부는 추산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18만 명 이상이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를 되돌리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과 관련한 규제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낙태가 주요 이슈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낙태가 주요 선거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이 낙태와 관련해서 논란이 참 많죠.
맞습니다. 이 남부 텍사스 주에서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임신중재법이 시행이 들어가면서 이 타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에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에 관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으로 이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에 로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 아주 큰 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속한 헌팅턴 비치 인근에서 최근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헌팅턴 비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까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는 기름의 양은 약 12만 6천 갤런, 거의 57만 3천 리터에 달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름 유출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지역으로 이 기름이 퍼졌을까요?
네, 헌팅턴 비치의 킴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초 유출이 지난 2일에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카 시장은 유출된 기름이 약 13제곱마일, 약 34제곱킬로미터의 태평양을 덮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카 시장은 습지가 황폐해지고 해안선 일부가 기름으로 뒤덮였다며 이번 유출이 잠재적 환경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기름이 유출돼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당국은 기름이 더 이상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를 설치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은 기름 유출로 영향을 받은 해안 지역에 대한 어업 활동 폐쇄를 명령했는데요. 관리국은 3일 발표에서 헌팅턴 비치에서 네이나 포인트 해안으로 폐쇄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대 10km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유출된 기름을 바다에서 걷어내는 이 회수 작업도 시작했습니까?
네, 해양경비대는 유출된 기름을 치우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3,000갤런, 그러니까 약 12,000리터의 기름 섞인 물이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기름 유출이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엘리라고 불리는 이 석유 굴착 장치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소유주인 휴스턴의 석유가스 업체 앰플리파이 에너지가 파이프라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업체는 유출 사고 이후 가동을 멈추고 28km에 달하는 파이프에 들어있던 기름을 모두 빼내 더 이상의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왜 기름이 유출됐는지 그 경위도 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기름 유출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앰플리파이 에너지의 마틴 윌셔 최고 경영장 CEO는 잠수부들이 기름이 어느 지점에서 그리고 왜 유출됐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캘리포니아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오렌지 카운티 안에서 지난 1990년 2월에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지역을 지나던 유조선에서 160만 리터에 달하는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또 2015년에는 산타바바라 카운팅 그대 매설된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약 54만 1000리터의 기름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7년 4월 6일, 미국 의회는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은 미국의 참전을 환영했습니다. 전쟁은 협상국 쪽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전국들은 전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협상국 선박은 독일 잠수함 공격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로 독일로 가는 식량 수송이 크게 줄었습니다. 식량 수송이 막히면서 독일은 기아 상태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국도 위태로울 만큼 식량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식량이 무엇보다도 급하니 즉시 지원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전쟁 물자를 살 자금도 부족하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물자를 수송할 선박도 필요합니다. 미군 병사들도 지원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미국이 전시 체제에 맞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습니다. 의회는 윌슨 대통령에게 새로운 전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즉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협상국을 지원할 선박을 건조하고 산업 생산을 개선했습니다. 또 국가 교통과 수송을 통제하는 등 전시 체제를 갖췄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식량 생산과 식량 수출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협상국이 요청했던 것들을 지체 없이 모두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했던 선박들과 물자, 전쟁 자금까지 신속하게 전달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군이 곧 우리 협상국 군에 합류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협상국 지도자들이 요청한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은 미국에 약 50만 명의 병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훨씬 더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미군 병력이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의 서부지역 전장에 투입돼서 독일군과 싸우게 됩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협상국군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협상국 측이 독일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던 때 유럽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기록될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졌고 전투가 휩쓸고 간 유럽 대륙은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광경과 죽음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협상국과 동맹국 측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미국의 젊은이들도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유럽 분쟁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이 중립을 선언했고 국민은 이 중립선언이 계속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걸음 뒤에서 유럽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참전을 계속 막아줄 거라는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윌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쟁을 피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흘러가는 역사의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겠죠. 미국이 중립을 선언은 했지만 중립을 지키는 건 결국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협상국 측에 합류했습니다.
윌슨 대통령도 더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로 식량 수송이 막히고 독일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독일은 어떻게든 봉쇄를 뚫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봉쇄를 뚫기 위해서 독일은 잠수함으로 유럽으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했고 심지어 중립국 선박까지 사전 예고도 없이 공격해서 침몰시켰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전쟁이나 다름없는 위협을 가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으니 결국 독일의 잠수함 공격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미국 병사들이 유럽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파리 거리를 행군하듯이 걸으며 행진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군 병사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반겼습니다.
파리 거리에 모인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에서 온 젊은 군인들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프랑스 군중들은 미군 병사들에게 꽃을 던지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라파예트 후작의 묘지까지 행진했습니다. 라파예트 후작은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 조지 워싱턴 사령관과 함께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프랑스군 지도자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 시제를 각각 어떤 경우에 쓰는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플로리다에 가봤어요? 라고 물을 때 2년 전에 갔어요? 라고 대답하려면 다음 문장 중에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gone to Florida?
I have gone there 2 years ago.
Have you ever gone to Florida?
I went there 2 years ago.
I went there 2 years ago.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2년 전이라는 특정 시점을 말하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죠. I went to Florida. 나는 플로리다에 갔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특정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죠. I have gone to Florida. 나는 플로리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시점을 알 수 없는 과거 사건을 표현합니다. 과거 사건을 말하는데 왜 현재 완료형을 쓸까요? 과거의 행동이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불분명한 시점에 발생한 행동이 현재까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현재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 현재 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 과거는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로 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정확히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문장 더 살펴보면서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I graduated from college. I have graduated from college.
두 문장 모두 나는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단순 과거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동작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I graduated from college. 두 번째 문장 현재 완료는 과거의 불분명한 시점에 발생한 행동이 현재까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I have graduated from college. 이 문장은 과거의 일,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Sentence 1. I saw the movie. Sentence 2. I have seen the movie.
영화를 봤다는 두 문장 들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과거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현재 완료입니다. 두 문장 모두 영화를 본 행동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의 공통점은 모두 과거에 끝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saw the movie. 이것은 과거의 어느 특별한 한 시점에 영화를 본 거고, 두 번째 문장, I have seen the movie. 이것은 과거의 불분명한 시점에 영화를 본 겁니다. 현재 완료가 요구되는 네 가지 일반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이상 일어났던 반복되는 행동이면 현재 완료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I have seen the movie three times.
나는 그 영화를 세 번 봤습니다. 두 번째, for, F-O-R, 그리고 since, S-I-N-C-E. 이렇게 행동의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같이 쓰여지는 문장에는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I have studied English for a long time.
난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셋째, 부정부사 never, N-E-V-E-R, never이 쓰여지는 문장은 현재 완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I have never been to France.
난 프랑스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ver, E-V-E-R, ever을 사용한 질문을 만들 때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Have you ever wo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된 적 있어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부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Yesterday, 어제, ago, 전에, last night, 지난밤 등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부사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입니다. Never, 절대, already, 이미, for, 얼마 동안, since, 뭐뭐부터 이렇게 특정한 시점을 표현하지 않는 부사는 현재 완료 문장에 들어갑니다.
Focus on the adverbs. Adverbs like yesterday, ago, and last night go with the simple past. Adverbs like never, already, for, and since, they go with the present perfec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 시제, 어떤 경우 각각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